이어 뉴스 포커스와 그 시절 그 노래 English with you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북한의 실무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은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의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날 펜타곤에서 만나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에스퍼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죠.
General Abrams and General Park are looking at scaling arms.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담 뒤에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에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올 봄에 그러니까 미한 양국 국방장관이 당초에는 군사훈련을 축소하려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니까 훈련 연기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은 미한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시점에서는 바이러스가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확산되는 국면에서 이 군사훈련 축소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는 얘기는 안 했던 것이었죠.
예.
그렇지만 정작 발표를 하는 상황에서는 연기라고 했던 건데요.
예.
사실 연기라고 하지만 언제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수그러질지 이런 예.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국면이고요.
그렇죠.
또 이 수그러든다고 해도 사실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예.
사실 이 축소 얘기를 당초에 했던 것도 이 미군의 말하자면 훈련 참여 인력들은 이미 한반도로 전개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일부 장비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 기간이 꽤 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소에 해당하는 연기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중요한 국면에 달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군 병사도 이미 확진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네.
또 한국에서는 이제 그 2천여 명이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네.
그것이 이제 28일 상황입니다. 2월 28일 상황.
네. 네.
사망자도 16명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는 사실 야외 기동 훈련을 다 취소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불필요한 이동이라든지 또는 집회, 모임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하도록 조치한 상황에서 대규모 병력이 한 자리에서 훈련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법합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그 연기로 감염병으로 인해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연기된 것은 유례 없는 사상 처음 일이라고 합니다.
예.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을 별도 공지 때까지 연기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훈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그 미국하고 북한 관계가 지금 넉 달 이상 그 장기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들으신 대로 그 미한 양국이 그 3월에 하기로 했던 그 미한 연합 훈련을 이제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미 양국은 그 27일 날 이걸 발표하면서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훈련을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한미가 다시 이제 훈련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네.
지금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 연합 훈련이 사실상 이제 취소 또는 뭐 무기한 연기된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 첫째는 하나는 지금 저 훈련 연기를 하면서 이것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러스가 그야말로 이제 뭐 봄이 돼서 이것이 수그러든다. 이제 거의 뭐 이제 종식돼 간다 이러면은 이제 뭐 전염병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그 바이러스 계속 지금 확산 중입니다. 지금 중국, 한국 포함해서 미국도 물론이고 유럽 포함해서 전 세계 약 그 40여 개국에서 그 확진자 그러니까 걸린 사람만 8만 명이고요. 사망자가 한 3천 명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고 미국도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정치 외교적 측면인데요. 처음부터 한국과 미국이 지금 그 훈련을 그렇게 막 굉장히 뭐 나봐라 이렇게 열심히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싶은 생각이 한국하고 미국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아까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축소 얘기를 했던 거고요. 또 이것을 그 훈련을 강행해서 지금 될지도 모르는 비핵화 협상, 미북 관계 이런 거를 깨고 싶지 않다는 신호가 미국 한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뭐 한미 군 당국이 합의하면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상반기 중간에는 연합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북한은 뭐 당연히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해왔는데 이후에 어쨌든 이번에 그렇게 연기하기로 한 결정이 그러면 미북 대화 재개에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나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정대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면
예.
아마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또 비난 논평을 내고 하면서 분위기는 더 악화됐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에 그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심 이제 그 말하자면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북한이 이렇게 당장 반응을 보일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그렇지만 일단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훈련이 연기돼 있고요. 또 미국은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제 기구들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에 대해서 면제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교착 국면에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은 최소한 막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훈련을 연기한 이번 조치가 말하자면 미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훈련 연기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북한은 사실 이런 그 적대적 행위 플러스 뭘 요구했느냐. 제재 완화나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는 연기가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계기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핵심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담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이 미군의 한국 직원들의 지금 그 보수 문제도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뭐 어떤 형태로 회담 끝에 결론이 나온 겁니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오래 지금 국방장관 해왔고요. 이와 별도로 이제 별도의 그 협상 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에서는 기존 입장 그러니까 한국이 옛날의 한국이 아니고 상당히 지금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좀 더 많이 내라 이런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50억 달러를 얘기를 했었죠.
네.
과거 한 10억 달러 정도를 냈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미 국방부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침을 받아서 많이 분담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이번 그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에스퍼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국 국방장관은 다른 식으로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게 있고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결론은 분명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조로 좀 그동안의 그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과 미국이 이제 이 문제를 갖고 그 협의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거의 지금 한 6번가량 지금 그 회담을 했는데요. 간극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그 아까도 50억 달러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과거보다 한계를 좀 많이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기여를 좀 많이 해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힘들다 이런 입장인데요.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아까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한미군에 일하는 그 수천 명의 한국인 그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회담이 계속 그 결론을 못 내리고 돈을 안 주게 되면은 4월 1일부터는 그 무급휴직 그러니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입장도 밝혀내서 지금 당장 그 국방 그 예산 이거하고 별도로 이 한국인 근로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지금 현안이고요. 한국 측에서는 이 문제부터 그럼 먼저 좀 해결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한국과 미국에서 분담금 분배 또 총액 또 이 근로자 문제 이거에 대해서 아직 특별하게 지금 결론을 내리거나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사실 결론이 지금 안 났는데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 문제에서는 꼭 미국 입장, 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또 미 의회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그 동맹인 한국에 대해서
네.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하게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한국뿐 아니라 비단 다른 동맹국들에도 좋지 않은 신호를 주고 동맹에 말하자면 분열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500%에 해당되는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50억 달러인데요. 그 한국 정부는 사실 이 500%가 아니라 10%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 괴리라는 게 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예.
웬만해서 사실 메꿀 수 없을 정도인데요. 지난해 8% 정도의 인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하겠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10%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500%하고는 사실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예.
지금 미국과 한국의 분담금 협상 관련 대표들이 지금까지 6차례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국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한국 정부가 조속히 7차 다음 회담을 하자고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협상은 사실 지난해 말 완료됐어야 되는 것이었고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말하자면 그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고요. 또 한국은 4월 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적 여론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어떤 의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좀처럼 그 이전에는 뭔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전시 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시 작전권 전환을 한다는 목표인데 이번에 회담에서 전작권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네, 전시 작전권 문제는 뭐 거슬러서 올라가면은 이제 6.25 때 올라갑니다. 6.25 때부터 이제 그 단일 지휘권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시 작전권 이런 걸 다 넘겼던 거고요. 지난 10년간 이제 상당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한미 간의 이제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 초반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몇 년도 우리가 특정 시점 예를 들면은 2015년 12월부터 전작권을 그 미국이 한국에 넘겨라 이렇게 이제 합의도 하고 발표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렇긴 한데
네.
그 뒤로 이제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계속 뭐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뭐 굉장히 많이 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이렇게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이렇게 전작권을 덜렁 한국에 넘기는 것은 이것은 그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바뀐 게 뭐냐면은 조건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권은 그야말로 이제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모든 그 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려면은 특정 시점을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조건, 그러니까 지휘 체계, 정찰 이런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 이런 것을 한국군이 갖고 있는 이런 조건이 다 충족됐다고 한국과 미국이 판단을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전자권을 넘기자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이제 매번 이제 작전을 하면서 그 한국군의 그 실력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아, 이 정도면은 한국이 다 그 전쟁이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이제 평가를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넘기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그 이것이 계속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올해 그 3월에도 사실은 이제 그 한미연합 훈련을 하고 이걸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돼 있는데 훈련 자체가 지금 연기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는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어쨌든 전자권을 전환한다 이런 목표를 계속 갖고 있고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조건을 확실히 충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넘겨도 늦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미한 군사 훈련 연기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 복귀를 촉구한 소식 알아보죠. 알렉스 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2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웡 부대표의 강연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But to seize these opportunities, it's not just the leaders that have to meet. Our negotiating teams have to meet as well.
네, 알렉스 웡 부대표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제시된 한반도의 기회를 언급하면서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정상뿐 아니라 실무 협상팀 또한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알렉스 웡 특별 부대표의 말은 한마디로 미북 실무 협상을 빨리 열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북 실무 협상이 이제 마지막으로 열린 게 지난해 10월 초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로부터도 벌써 이제 네 달 가까이 돼가는 상황,
예.
다섯 달이죠. 이렇게 돼가는 상황인데요. 사실 알렉스 웡 부대표의 발언 이전에도 백악관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예.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측에다가 스톡홀름에서와 같은 실무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자 이렇게 그 제안을 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네.
미국은 계속해서 이런 제안을 한 사실과 함께 북한의 이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신축적으로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측은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연말에 일련의 그 고위급들의 논평을 통해서 사실 그 미국과의 대화는 미국이 완전하게 셈법을 바꾸지 않는 조건에서는 시간 낭비일 뿐이고 또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은 미국 측에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갖자라고 하는 제안은 구체적인 어떤 그 상응 조치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러기 전에는 아마 북한 측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웡 부대표는 양측이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세부 작업에 힘써야 한다고 했는데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자는 것일까요?
네, 미국 무배 이제 실무 대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이제 실무 협상에 복귀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건 좀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하나로 그 묶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이제 그 제재 완화를 이제 바라고 있고 미국은 이제 비핵화를 그 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야말로 어느 쪽 하나가 일방적으로 뭐 그 주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씩 주고받기 개념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좀 이걸 만들자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제 영변핵 시설, 또 비밀핵 시설, 미사일, 또 생화학무기 이런 것은 이제 다 없애라 이런 건데요. 이것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또 검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네. 또 북한이 원하는 것도 이제 제재 완화, 또 경제 지원 이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이제 단계별로 항목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북한이 먼저 이제 영변핵 시설을 뭐 가령 폐기 검증 폐기한다 이러면요.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지난번에 원했던 그 대북 제재 5개 중에서 이걸 한꺼번에 다 풀기는 어려울 테니까 예를 들어서 석탄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유예 기간을 정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1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잘 되면은 또 2단계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건데요. 사족입니다만 지난번 이제 하노이 회담 때도 보면은 당시에 어쨌든 회담이 결렬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실무 협상의 그 중요성을 이제 그 알려주는 하나의 좋은 그 교사였다. 반면 교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보면은 북한 핵 문제와 제재 해제가 이렇게 대통령이 만나서 다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하면은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실무자들이 만나서 실무 협상을 해서 지금 얘기대로 상호 간의 그 이익에 부합되는 균형 잡힌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고 대통령들이 최고 지도자가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서 그것에 기초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요. 북한이 이제 이걸 받아들일지가 이제 핵심 그 과제죠.
네. 웡 부대표는 또 우리는 두 번의 정상회담과 판문점에서의 정상 간 회동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역시 이런 기회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지금 뭐 무슨 의미입니까? 또 뭐 할 수 있다는 건지.
이제 웡 부대표의 발언은 이전에 그 국무부 대변인이 한 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말 어떤 것이었냐 하면 직접적인 김정은 위원장과의 말하자면 대면 그 대화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웡 대표의 말도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웡 부대표는 이제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도와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이어서 그 맥락에서 김정은 위원장 또한 두 번의 정상회담과 판문점에서의 정상 간 회동을 통해서
예.
이런 기회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발전이라든지 경제 발전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좀 잃어보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그 세 차례 정상 간 만남을 통해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서 정상 국가를 이뤄서 경제 발전을 이뤄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부분이 미국이 지금 장기간 교착 상태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 미북 비핵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실무협상 제안이다 또는 추가적인 정상회담에 운을 띄어왔던 그런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웡 부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결국 이제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은 이제 당근과 책찍인데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나온 그 상호 이익된 로드맵을 만들자 이건 일종의 이제 당근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의 입장, 미국의 이익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익을 고려한 그런 것을 상호 그 통합적인 하나의 계획을 만들자. 이것은 이제 일종의 당근이고요. 동시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채찍,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핵개발을 계속하는 건 알고 있고 우리 굉장히 이걸 하고 있고 만일 여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으면은 기존의 굉장히 강력한 대북 제재를 계속하고 어느 것이 북한의 이익인지 북한 당국이 잘 깨달아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이런 당근과 채찍의 두 가지 메시지를 이번에 모두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실무 협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아까도 언급이 나왔습니다만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뭐 요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우선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재 문제입니다.
예.
이 북한은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예.
그 특히나 더 주목되는 거는 이미 자신들이 그 취한 조치들, 그러니까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한 조처, 그리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조처만으로 미국이 이제는 조치를 상응 조치를 취해야 될 순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군사훈련을 축소하지 않았느냐. 이걸로서 상쇄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 문제를 가지고 가장 크게 맞서 있는 것이고 좀 더 그 큰 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리고 여기에 따른 상응 조치가 서로 일치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바꿀 것에 대해서 결국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런 맥락에서는 1년 전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결국은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에 미국은 제재 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그 이견차로 인해서 회담이 결렬된 거 아닙니까?
네.
이 상황이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1주년이 됐는데요. 지난 28일이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워싱턴과 평양에서 뭐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뭐 특별히 언급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 뭐 미국과 북한 뭐 전부 다 뭐 언급이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그 미국과 북한 모두 다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어쨌든 실패라고 결렬이 됐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사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부터 이제 탄핵 사태에 휘말려 상당히 정치적 궁지에 몰렸는데요. 지금 탄핵은 풀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1월 재선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히 국내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다 그럴 만한 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열곤 했는데 지금 친서 소통도 이제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친서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빈도 그리고 또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과 관련해서 글을 올리는 빈도 이것 자체가 과거와는 전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관심이 줄었다는 뜻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선 국면을 본격적으로 맞은 상황에서 사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경제 상황, 국내 정치 상황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의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고 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지 않는 지금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큰 성과라는 것이죠.
네.
미국에 대한 위협이 일단 중단된 상황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맞으면 북한과 협상에 나서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거나 또는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나쁜 합의였다. 그러니까 bad deal. 이런 정치권으로부터의 공격이 생기면은 사실 어떤 합의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이런 그 말하자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고요.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대선 이전에는 뭔가 일을 내지 않고 그 현 국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북한이 봉쇄 조치를 지금 한 달 이상 계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40여 개국 8만여 명 그리고 사망자가 2,700여 명에 이르는데 북한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북한의 오춘복 보건상의 발표 들어보시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방심해 두거나 각성을 놓쳐 한두 명의 감염자라도 발생한다면 이것이 큰 재앙적인 효과로 번져질 수 있습니다.
네. 자, 방금 북한 보건상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이런 발표를 액면 그대로 지금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네, 외부에서는 이 같은 그 북한의 그 환자가 한 명도 없다. 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이 지금 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그 전염병 발생 이후에 가장 먼저 이제 국경을 폐쇄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같은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 북한의 그 열악한 시설, 의료 환경 이런 걸 하면은 그 믿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에 영국의 BBC 방송은 북한에 설사 어떤 그 감염자 이런 것이 있어도 북한이 이것을 제대로 그 검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보도를 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일리가 있는 그 지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북한은 전염병 방역에 필요한 장비나 약품이 크게 부족한 실정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장비가 크게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키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염자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그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의 열악한 말하자면 보건 의료 체계 그리고 재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국제기구들의 북한 코로나 바이러스 와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는 그 체제 면제 승인을 상당히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빠르게는 하루만에도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북한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한 상황에서
예.
민간단체들의 지원 물품들이 북한으로 반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이 국경을 하루속히 열고 또 이러한 물자 지원들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중 국경을 이렇게 차단을 해두면 북한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던 이 장마당 이것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북한과 그 중국을 잇는 가장 큰 것이 이제 압록강 대교 같은 거죠. 조중우이교라고 그런 달인데 거기서 이제 하루에도 과거에 보면은 수십 대 트럭이 이제 각종 그 중국산 물자를 싣고 그 북한에 들어와서 장마당에 이것이 이제 그 팔려나가서 굉장히 중요한 운송 통로였는데요. 이것이 이제 1월 말을 기해서 이제 그 차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각종 그 탈북자 이런 소식통에 따르면은 장마당의 물가가 상당히 오르고 또 이래서 그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또 제재 국면 속에서 그나마 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이 관광객. 근데 중국에서 관광객이 이제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 관광 수입 역시 막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의 관광객이 한 해 적어도 20만을 웃도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상당한 액수입니다. 이거 관광으로 벌어들인 네. 수입이.
네.
그렇지만 지금은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금 한 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북한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재에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재 국면에서는 그나마 국경 지역이 닫힌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비공식 말하자면 물자 교육을 통해서 장마당도 나름대로 제대로 돌아간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은 국경 자체를 봉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막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 지배적인 관측이고
예.
그렇다면은 생필품조차도 굉장히 말하자면 부족한 상황이 머지않아 벌어질 수 있다. 물가는 더더욱 올라가고
예.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북한이 지난 연말에 새로운 길을 얘기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국면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의 말하자면 그 정책들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네.
이런 북한의 대외 정책 전반적인 구상에도 어떤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과연 언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렇게 계속되는 한 언제까지 이렇게 봉쇄를 계속 하는 걸까요?
네, 북한이 이제 1월 말을 기해서 이제 북중국경을 이제 차단, 봉쇄 조치를 했는데요. 최근 그 북한의 그 김형훈, 북한 내각 보건선 부상입니다. 그 일본의 그 조총련 기관지죠. 그 조선신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 한다. 그래서 당분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는 한은 국경 봉쇄를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미한 연합훈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기됐다는 소식, 미국이 북한의 실무협상 복귀를 촉구한 내용, 그리고 북한의 국경 봉쇄가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사태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독일 가수 클라우스 슐츠는 이것은 잠들지 않고 꾸는 꿈이다 라고 말하고, 미국 야구선수 존 윌슨은 이것은 세계 공통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작가 색스피어는 이것을 사랑을 가져다주는 분위기 좋은 음식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잠들지 않아도 꿈을 꾸는 듯 사랑을 가져다주는 세계의 공통어, 바로 음악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노래에 비유한 곡 음악 음악 음악이라는 제목의 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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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사 브루어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1960년을 물들인 발라드와 포크 음악들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켄터키주 출신 돈 에벌리와 필 에벌리 형제로 결성된 포크 음악 그룹 에벌리 브라더스의 노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뮤지컬 음악인이었던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10살이 되기 전부터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가족과 함께 출연해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이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인 50년대 중반쯤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고 음반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앨범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후 카덴스 레코드사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이들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카덴스와 손을 잡고 1957년에 발표한 잘가 내 사랑이라는 제목의 Bye Bye Love는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히트곡 행진의 서막을 열었고 또 이후로도 발표하는 곡마다 연이어 흥행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1960년에는 캐시의 광대라는 제목의 캐시즈 클라운이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갈까요? "난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원하지 않아요. 저기 캐시의 광대가 온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가사에 캐시즈 클라운은요. 캐시란 여자에게 버림받은 남자에 관한 곡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가다듬고 힘을 내보려고 하는 그 남자를 주변에서는 캐시의 광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캐시가 그 남자를 얼마나 함부로 막 대하는지를 모두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자를 캐시의 광대라고 부른 건데요. 에벌리 브라더스가 직접 만들고 제작한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도 800만 장 이상의 판매 기록을 세울 만큼 에벌리 브라더스의 최고의 히트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 형인 돈 에벌리가 고등학교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아 쓰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에멀리 브라더스를 대표하는 곡으로 남아있는 캐시즈 클라운은 이후 그룹 비틀즈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은요, 제발 제발 나를 이라는 제목의 Please Please Me가 바로 그 영향을 직접 받은 곡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1960년 워너 브라더스 제작사와는 100만 달러의 10년 계약이라는 당대 팝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계약금으로 계약을 하기도 했던 유명 가수 에벌리 브라더스의 캐시즈 클라운이었습니다. 이 곡에 이어서 들어볼 다음 1960년 히트곡은요. 147cm라는 서양인으로서는 비교적 작은 키로 거대한 음악 세계를 평정했던 브렌달리의 미안해요라는 제목의 I'm Sorry라는 곡인데요. 힘있는 목소리에 애절한 창법이 더해지면서 노래가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I'm Sorry.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I'm sorry, so sorry.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부디 내 용서를 받아주세요. 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가사의 I'm sorry 브렌다리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애절한 발라드풍의 노래에 적합한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로 평가받고 있는 브렌다리는 이 곡이 유행했던 1960년부터 1963년 사이에 이 25개가 넘는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60년대 초 가장 유명한 여성 가수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폭발적인 목소리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TV를 시작으로 일찍부터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방금 들으신 I'm Sorry 이 노래 역시 10대였던 15살 때 발표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슈퍼히트를 기록했고요. 영국 팝 차트에서도 12위까지 오르는 등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곡이었어요. 브렌달리의 I'm Sorry까지 함께했고요. 끝으로 1960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연주곡이에요. 퍼시 페이스 악단의 A Summer Place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1960년 히트곡들 계속 이어갈게요. 고맙습니다.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Well, this is the phrase that we're going to learn about today. 그럼 먼저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할아버지께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드렸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는 게 쉽지가 않네. 하나도 이해 못하시더라고.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제이슨이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쉽진 않겠지만 꼭 참고 잘 가르쳐드려. 라고 말하고 있어요. Keep today's phras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Today's phrase is you can't teach, T-E-A-C-H, teach an old dog, new tricks, T-R-I-C-K-S,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This phrase mean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teach someone new skills or to change someone's habits or character.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새 기술을 가르치거나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알아볼까요? 올해로 팔순을 맞으신 아버지께 컴퓨터를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친구에게
It's going to be hard for him to learn.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연세 때문에 제대로 배우기 힘드실 거야. 가르쳐드리기 어려울걸?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Old habits, H-A-B-I-T-S, habits die hard. Old habits die hard가
있습니다. Old habits die hard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즉, 오래된 습관은 바꾸기 힘들다는 뜻이죠. 오늘의 표현,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꼭 기억하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So today we learned what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means. Try us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